둘째 시간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잠깐 읽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 속에 가셨다가 거기 있는 자들과 함께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본문 11절에는 그분께서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몸만 남으니까 그래서 이 몸을 제대로 세우라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이렇게 대언하는 대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다음에 목사 겸 교사를 줬는데 이 가운데 이제 사도하고 복음 전도자는 사도하고 그다음에 대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 전도자하고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우리에게 이제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세우게.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복음 전도자는 미국 같으면은 1년 365일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흥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가서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 다음에 목사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목사 겸 교사. 이렇게 이제 이런 종류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불완전하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불완전하잖아요. 먹고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크도록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태어나면 아기인데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키가 이만하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장성한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키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키까지 영적으로 태어날 때 요만한 애기인데 이렇게 먹고 자라는 게 먹는 일을 누가 해주는 거냐? 목사 겸 교사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 겸 교사가 그 일을 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른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라고 이 땅에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고 하나님이 하늘로 들어가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 겸 교사예요. 목사 겸 교사.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구원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여서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 미니스터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이건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교회 전도사나 하고 그러면 나 사역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은 존경을 받는 일이 아니라 사역은 영어로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바로 목사 겸 교사다. 그래서 목사 겸 교사는 주님이 지역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올라가시는데 올라갔잖아요. 목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땅에 그분의 몸된 그 지체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굴 줬어요? 목사 겸 교사를 뭘로 줬어요?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목사는 선물이다, 은사다. 틀린 말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 기능이 은사가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그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을 교회에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목사의 은사가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 땅에 남아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을 보살피고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지역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집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이와 같은 그러한 리더로 다 이제 세워주셨는데, 이제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참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제 올라가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양을 끌고 가면은 그러면 그 목자 옆에서 우리가 이제 양치는 개들이 쫓아다니면서 양들이 이렇게 딴 데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목사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가.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니까 그 양 딴 데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던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그 교회에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가 내가 없는, 여기 물리적으로 내가 여기 없으니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라. 자, 그래서 이 땅의 목사는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세워주신 목양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셰퍼드, 목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목사는 패스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패스터. 패스터는 뭐 하는 건지,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꼴을 먹여주는 사람. 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리더십이 없다거나 리더십이 잘못되면 어떤 단체라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도 지금 보시잖아요. 예, 지도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제대로 못하면은, 예, 그러면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이 지역 교회도, 예, 이 조직체적인 면이 있고 유기체적인 면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조직체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그런 면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목사와 이제 집사를 이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와 집사 이 일이 대부분의 경우 질서를 위해서 지도력이 필요하고 이걸 끌고 나가는 이런 일을 교회 이제 목사가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 신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야기한 것처럼 막 구원 받았더니 그냥 교회만 가면 정말 천사들만 있는 줄 알고 그 교회 갔더니 그렇지 않아서 실망이 됐다.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이간질하고 어떻게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바울이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내가 떠나고 나면 그러면 내부 외부에서 일이 들어오고 내부의 적들이라는 새 교회를 깨트리려고 할 거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너무나 추한 모습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거기는 양들이 그냥 다 굶어 죽거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 뭐 집사님들,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도 다 이런 리더, 성도들 대표하는 그런 리더지만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지역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는 이제 목사예요. 목사. 그렇죠? 교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어느 누가 얘기해도 그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리더십 가운데 가장 큰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논문 표절을 했다든지, 뭐 횡령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비정상적으로 교회 재산을 취득해서 자기 이름으로 뭐 교회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 이렇게 된 사람이 목사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킹잼 성경을 쓴다 그래서 다 목사가 다 천사가 아닙니다. 요 근래 우리 진영은 아니지만 하여튼 킹잼 성경 뭐 쓴다고 하는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금고형을 받고 뭐 1년 집행유예를 받았다나 지금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 그래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천사로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가 일단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목사가 좋은 사람이 좀 돼야 된다. 자, 목사가 없는 교회도 가능해요. 성경에 가서 보면 여러 종류의 교회가 가능해요. 목사가 없이 모두를 다 형제라고 하는 그런 형제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도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타이틀만 안 붙였지 교회 목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없이는 어떤 조직이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어찌됐든 목사라고는 안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도 가능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하는 건물교회도 가능하고, 집에서 모이는 집교회도 가능하고, 여러 종류의 그런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해갖고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집교회, 우리 교회는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는 복음 전도가 벌써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존재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영국, 미국 이런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교회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급이 됐냐? 목사가 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 이런 교회가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됐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교회에 목사가 있고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건물이란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다른 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히 여기 부산 제1성소 침례교회,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있는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 목사는 어디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부산 제일 성서 침례교회, 여기 성서 제일 침례교회에 여기에서 자라나면서 좋은 그런 꼴을 먹고 정말 교회의 모든 걸 잘 알면서 성경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가 나오면 그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기 독립침례교회를 한다 그러면 독립침례교회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킹제임 성경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목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있는 교회는 목사만 문제가 없으면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있는 교회를 한다. 예, 목사가 문제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거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목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전체를 어찌됐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가서 보면, 예, 목사에 대한 그러한 그 타이틀이 세 가지가 나와요. 감독, 비숍이라는 말도 나오고, 예, 장로, 엘더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목사, 패스터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다 뭘 이야기하는 office를 이야기해요.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무. 자, 직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누군가가 부여를 하는 게 직무예요.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누가 저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냐. 국민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직이 영어로는 office고 그 오피스를 차지한 사람이 오피서예요. 오피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대통령 직무 오피스를 차지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하는 직무 수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권위를 준 사람도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피스의 개념이에요. 오피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누가 사실은 권위를 주는 거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위를 하라고 주시는데 그 일이 예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지 세상에. 그렇게 되니까 그게 지역교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어느 면에서 사람이 그와 같은 권위를 지역교회에 있는 목사에게 이제 목사를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감독은 뭐 하는 거냐. 감독은, 아, 이제 비숍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감독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 믿는 사람들의 100%가 다 유대인이에요. 사도행전 10장까지 약 10년 동안은 100%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10년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아요. 그렇잖아. 놀래잖아요.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받냐. 무슨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100% 유대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유대인 시스템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시스템은 뭐냐?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장로들, 70명이 모여 사는 그런 사내들인 공예와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사 역할한 사람은 장로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도 장로, 요한도 장로. 왜 그러냐?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한 그와 같은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의 수는 적게 되고 세상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니까 이방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제도가. 이방 사람들에겐 장로가 없고 어떤 거냐. 각 지역마다 그걸 감독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로 이 시대에는.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도 지역교회를 감독하는 그런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비숍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의 이런 타이틀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감독의 직무를 이야기해요. 그 감독이 바로 목회자, 목사를 얘기하는 거지 감리교나 이런 데처럼 여러 목사들을 치리한 이런 감독, 그런 감독이란 개념은 그거는 나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지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감독은 다 지역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이 직무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는 감독이라는 그와 같은 타이틀을 썼고 장로라고 하는 건 치리하는 자다. 그래서 직무의 위엄.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15살, 20살짜리가 목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여러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위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엘더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목사는 이거 하는 일이 뭐냐? 꼴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무의 목적을 표현할 때는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패스터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가서 보면은 포이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포이멘이 신약성경에 18번이 나와요. 18번 가운데 17번은 다 셰퍼드,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다,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 교회의 이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만 패스터로 번역이 한 번만. 성경에 딱 한 번만 패스터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들. 여기서는 목회하는 그런 사람을 엘더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의 시스템으로 넘어가니까 목회하며 교회를 이끌고 나간 사람을 비숍이라고 불렀어요.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디모데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가 열리니까 다 감독이 된 거예요. 감독.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폴리캅,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감독이라는 게 그 지역의 감독이 아니라 예, 이 서머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그 감독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다. 근데 이제 교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비숍은 일반 사제가 있는데 일반 사제들을 모아놓은 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주교. 여러분 비숍이라는 얘기 아시죠? 아 비숍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감독으로 이해를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감독은 지역교회의 감독이 아니라 지역교회에는 여러 그런 그 제사장들을 저 위에서 다스리는 이러한 주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용어에 혼란이 생기니까 우리는 감독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감독이라고 부르면 벌써 로마 카톨릭 교회 저 주교가 생각이 나니까 주교나 감독이나 다 비숍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유대교적인 그런 엘더를 버리고 그다음에 또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감독은 로마 카톨릭 교회 그 주교하고 혼동이 생기니까 갖다 버리고 그래서 뭐를 사용하기 시작했냐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목사는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목사를 세운 목적은 뭐냐? 교회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어요. 아까 제가 읽은 대로 교회 여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목사를 세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목사를 초빙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를 이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럼 목사의 조건이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문제가 뭐냐? 다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역교회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여러분 다시 말씀해, 지역교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저 사람 기아 이거를 지역교회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아,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아닙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의욕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판단해야 되냐. 그 사람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양이 없는 목사는, 목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보니 그 사람이 가르친 것대로 자기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본이 돼요. 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라면 좋겠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판단은. 그러니까 원함이 있어도 부르심이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다. 다른 사람이 없어.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예, 이렇게 되고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고, 예, 아내하고 매일 불화가 있고 본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그걸 교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두 번째, 목사는 말씀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먹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의 꼴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딱딱한 마음을 설득하고 설득해야 되니까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해야 돼요. 언변의 능력이 없다. 그럼 뭐 글을 쓰든지 뭐 다른 걸로 주님을 위해 봉사해야지 언변의 능력이 있어야 사람을 설득해야 돼. 그냥 설교하는데 사람 보는 게 어려워서 천장 쳐다보고 또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목회는 목양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면 저쪽 바라보고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하고 싶어 해도 그거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다. 이해하시겠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좋아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인간적인 마음이 통하고 해야 우리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럼 설교를 잘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 책이잖아요. 이걸 설교하려면은 이게 국어를 읽듯이 국어를 읽어 쭉 읽고 그게 문단의 대강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나누고 기승전결을 어떻게 해갖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문이 없이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는 대개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합니다. 복음 전도자. 이거는 1년 365일 다니면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서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그 꼴을 먹여주거나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근데 교회는 그런 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늘 함께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우물 깊은 데 있는 걸 이걸 끌어서 올려줘야 되니까 목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스가랴서 5장 6장 강의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 수십 번 스가랴서 읽었지만 내가 오늘에야 스가랴서 5장 6장을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됐고 그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목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배우고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내가 받은 은혜를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문맥을 이해하고 문맥 밖에 벗어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누가 읽어도 문맥이 구원 설교가 아닌데 그냥 구원으로 푸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읽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여기서 예수님을 끄집어내면 보통 아, 저 사람 국어도 못하나? 이거 앞뒤 문맥 이게 그게 아닌데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되면 그럼 권위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그리고 이걸 글을 읽고 글을 요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조직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뭐 지옥에 대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오게 될 천년왕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딱 꿰고 이러고 있어서 성경 설교를 하게 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 안에서 모순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목사 개인의 그런 능력이고, 그 다음에 아내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가정이. 그러니까 목사가 남자가 와서 설교를 하고 다 하지만 아내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예, 그러니까 아내가 자매님들하고 잘 어울리고 자매님들을 리더로 이걸 잘 이끌고 나가고 덕스럽게 그렇게 해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좀 원만해야 된다. 독선적이고 편집증이 있고 저도 좀 그런 부류 중에 이제 하나 좀 뭐라 그럴까 사람이 좀 까다롭고 좀 이런데 그래 제 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완화가 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막 사근사근하고 온화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겨우 목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됐든 좋은 목사라고 하는 거는 좀 인간관계가 좀 원만해야 된다. 원만해야 되는 거야. 독선적이고 아직 그냥 편집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일종의 정신질환이거든요. 정신질환. 교리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이런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꼭 그거 벗어나서 어디 가서 이상한 거 갖고 와서 교인들에 자꾸 주입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발견해 보지 못한 그런 교리를 내가 진리를 오늘 읽다가 내가 성경에서 발견했다. 이런 사람은 좀 곤란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억 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정말 뭐 얼마나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주석들이 있고 다 있는데 아 그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2021년 어느 날 여기에서 이 사람만 있다 발견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좀 상식적인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된다. 초신자는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목사를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뭐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이러고 나서 금방 뭐 목회자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한데 요 근래 이제 가만히 요새 생각을 해보면 아 그게 아니구나 좀 두고 보고 몇 년 동안 좀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되겠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런 교훈이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주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나는 당신들하고 좀 계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식사도 따로 목사님께 따로 해드려야 되고 목사님은 또 따로 뭐 해야 되고 저 우리 교회 가서 밥 먹으면 다 줄 서서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밥 먹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목사하고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저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다른 게 다만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난 내 직무를 수행하는 거지 저기는 저 형제는 집사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 어떤 사람은 주방하는 일로 다 섬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뭐 따로 뭘 만들고 밥을 만들고 음식을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신학교회 아니다. 그건 구약교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 이런 거예요. 목사 정도의 나이가 있는 사람이면 목사를 형제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런 분이 정형제님 그렇게 얘기해도 no problem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목사가 지배하려고 들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교회가 판단해서 임명을 하고 임명하는 게 오대인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목사의 직책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러면 준비가 필요해요. 목사가 되려면은 무엇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경우 디모데 같은 경우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 같으면은 아들과 아버지처럼 이렇게 세 번째 우리 그렇게 바울을 지금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책을 통해서 또 바울에 관련된 그런 많은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내가 만나진 못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했겠구나. 디모데가 이렇게 목회했구나. 그러니까 다 책에 있는 거거든요. 저도 책을 통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뭐 제 아버지가 목사가 된 것도 목사도 아니고 제가 천성적으로 목사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하다가 실패도 했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책도 많이 읽고 제가 많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두 종류예요. 어떤 목사 어떻게 목사를 하는가, 목사는 누구인가 하는 책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가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이에요. 그게 많이 읽고 준비를 하고 특히 목사의 아내가 그런 책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같이. 아, 이렇게 해야 하지. 목사님, 목사님, 그러고 사모가 그러고 다니면 그 교회 힘듭니다, 이게. 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고 사모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제 남편이 그랬다. 이게 정상이지. 자기 남편을 목사님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예,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 형제가 이렇게 하지 마. 제 남편이 그랬습니다. 이래야 이게 더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목사와 사모가 좀 이런 그 목회에 관련된 책, 설교에 관련된 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아,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지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와 같은 목회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격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건 좀 힘듭니다. 근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본성은 그게 태어난 거라 이게 좀 운명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바꾸기가 진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선정을 할 때 좀 인격이 좀 동반된 그런 사람인가. 그 사람의 부인이, 그 사람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만나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좀 인품이 좋은 그런 사람을 좀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는 전임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임 사역자. 성경은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다. 전임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한 경우. 저같이, 저는 사실 이렇게 전임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전임으로 사역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회가 이제 다변화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그런 프로페셔널 직업이 있어서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 시대는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성경에는 전임 목회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의 자격, 의무 이런 거는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먹이고 감독하는 거예요. 목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사실 이런 목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지도하는 일, 그건 장로의 그런 오피스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 먹이는 거, 그거는 목사, 목자의 그런 그 오피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경계하고 보호하는 거, 이건 감독의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여기 오면은 교회가 또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목사를 귀중히 여기고 목사와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이거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전 정말 우리 사랑침례교회 12년 동안 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저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해서 왔다 가도 나가면서 싸우지 마라. 목사도 싸우면 안 되고 성도도 싸우면 안 된다. 어느 분이 뭐가 틀려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목사도,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 맞는 원하는 그런 좋은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을 해서 내보내야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싸우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해. 우리 교회 지금까지 12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뭐 이렇게 몇십 명이 같이 나가기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뭐 서로 삿대질하거나 나간 다음에 뭐 저 사람하고 만나지 말란 제가 문자 보내 이런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하늘에 속한 기관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기관은 그렇게 해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필요, 그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그냥 교회 성도들의 평균적인 것과 같은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목사를 여러분이 배려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태도는 목사는 나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성도는 아 그래 형제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내가 귀중히 여겨야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 너나 나나 다 형제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긴 맞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존중을 해야 되는 거다 서로가.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요청에 귀를 잘 기울이고 형제들의 그 사정, 영적인 사정을 잘 듣고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도 교회 형제들 가운데 이제 대표로 어느 면에서 이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노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디아노코스는 서른 번 나오는데 이 서른 번은 다 어떻게 번역이 되나 섬기는 자로 표현이 돼. 섬기는 자.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여러분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집사가 나와요. 저 사람 저 집의 집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집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얘기. 그럼 있는 그대로요. 예,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종이에요. 교회. 목사도 섬기고 교회 성도들 섬기는 그런 리더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집사라고 하는 그런 말, 디아노코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원어 자체가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컨트롤하거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사 선출에 대한 그 내용을 뭐 정확하게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 일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 구제물 나눠주는 거 교회 필요 이런 거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고 정직한 사람 7명을 뽑아내잖아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집사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집사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선출은 거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하고 사람이 뭐 우리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나머지 교회 교인들 섬기고 교회 일 필요한 거 이거 하는 모든 일은 이 7명이 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배경이 집사의 배경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이제 성도들 가운데 대표로서 그래서 이런 그 어느 면에서 이제 지도자가 맞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패스터는 목자이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이런 양을 끌고 나가는 리더고 집사는 섬기기 때문에 서번트예요. 원래 성경적인 의미가 그렇다. 그래서 목사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집사는 주로 그 외에 다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말씀 먹이는 거. 그렇죠.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거 필요는 목사가 책임지고 그 외에 교회 모든 재정적인 필요나 모든 것들 이거 운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집사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집사가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집사가 교회를 리드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집사가 조언도 주고 필요시에는 성도들의 대표로 성도들의 의견을 이제 전달하면 할 수 있어도 끌고 나가는 건 여러분이 목사를 세웠으니까 목사가 끌고 나가는 것이 원래가 맞는 거다. 자, 집사의 자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몇 가지만 실질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성경적이어야 돼요. 집사가 되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쓰고 그러면 왜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쓰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집사.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와서 물으면 아, 근데 이 교회는 왜 킹제임 성경을 씁니까? 집사가 나도 몰라요. 안 되잖아요, 이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성경 전체를 누가 와서 물으면 그래도 웬만큼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리가 올바라야 되고 또 실행을 잘 해야 되고 또 헌금도 잘 해야 되고 출석도 잘 해야 되고 부부가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가 부르면 늘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늘 같이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집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내와 더불어 가정생활이 원만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의 자격 역시 집사 선출에 중요하다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목사 포함해서 모두가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Good person이 돼야 돼요. 이 좋은 교회를 하려면은 여기에 좋은 성품의 사람이 와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속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뭐 다른 사람이 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연히 물러가든지 뭐 고치든지 이렇게 교회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속이 돼 있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 집사나 이런 분들이 잘 보고 좋은 사람들의 좋은 교회를 해야 된다. 물론 여자 집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에 여자 목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남편으로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려는 그런 자세를 부부가 이제 가져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조금 좀 오용이 되고 있고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건 뭐냐, 집사의 호칭이에요. 호칭. 집사님하고 집사님 이거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형제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형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형제. 예를 들어 미국에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미국에 독립교회에 가잖아요. 그럼 저나 나이가 비슷하고 이런 사람은 뭐 브라더 정, 브라더 정형제님, 뭐 패스터 정, 대다수는 패스터 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디콘, 어떤 사람이 집사잖아요. 디콘 김 없어요. 그런 거는 디콘 김 없어요. 그렇게 부르는 거는 디콘은 앞에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에요. 타이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굳어져 갖고 뭐 무슨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 집사가 영원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다가 5년 있다 그만두면은 그때부터 뭐로 부르시겠어요? 이게 한국에는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호칭 부르는 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걸 다 잘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디콘 킴이라고 어떻게 부르느냐. 그게 안 되니까 다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다 통일해서 부르되, 누가 이렇게 오면은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형제다. 집사의. 그러면 1년이고 뭐 5년이고 집사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만둬도 계속 그냥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 계급이 형성되는 거, 이게 굉장히 나쁜, 그게 구약시대 그 전통이고 교회를 망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능한 한 계급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거, 기득권이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는 하지 않는 교회. 아시겠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되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계급에 그것은 구조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득권이 없어요. 누구든지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보러 하라 그래. 그 사람도 하라고. 더 잘하는 사람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그래야 예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 교회 보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하고 미국 교회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계급이 형성되지 않고, 그게 1년 있다 집사를 그만둬도, 2년 있다 그만둬도 평생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좋은 거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월십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월십.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렇게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사적인 예배가 있고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시간을 사적인 예배에 쓰는 거예요. 사적인 예배. 그 사적인 예배는 심지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정주부가 뭐 설거지 하는 거, 뭐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 안에 말씀 묵상도 있을 수 있고 찬송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가 신앙 이야기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사적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모이는 거라 그랬어요. 모이면 반드시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 유대인들도 공적인 예배가 있었고 그다음에 신학교에도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교회로 모이면 꼭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신학교회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꼭 주의 첫날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공적인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 낭독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특별 찬송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설교가 있어요. 강해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공적인 예배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본인이 은혜를 받고 잘 가르쳐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 여기 나와 있는 영이라고 하는 건, 예. 성령님의 운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운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진리로 이게 성경 말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성경만 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강해를 하는 그런 강해 설교가 이루어져야지 자기 경험 얘기하고 신문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목사와 성도들이 애를 써야 되는데 특별히 신학교에는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서 성장하게 해야 되니까 공적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설교만 올바르게 하면 다 용서받는다. 예, 설교만 제대로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제대로 하면은 다른 모든 게 부족해도 용서받는다. 예, 저도 그 중에 하나에 이렇게 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딴 건 겨우 설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목사와 성도가 같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이면은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벌써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여기 예배 들어와서 드리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그렇죠. 특별 찬양이 있고 좋은 반주가 있고 뭐 다 있는 다음에 목사가 나와 설교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런 감격이 오는 거는 사적인 예배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적인 예배에서는. 그래서 여기 교회에 모여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부모가 같이 같은 찬송하고 부모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찬송도 배우고 성경 구절도 배우고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자라난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말씀의 꼴을 충만하게 먹이면 예배가 풍성해지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좀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그렇죠? 그래서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 부산 제1성소 침례교회가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정말 우리 인천에도 또 서울에도 여기 대구에도 그렇죠 부산에도 저기 광주에도 뭐 이렇게 그래서 웬만한 이런 거점 도시 이런 웬만한데 그래서 이런 데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100명, 200명, 300명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냥 가면 말씀의 꼴이 있고 성도들 교제가 있고 좋은 음악이 있고 아이들 좋은 교육이 있고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그런 좋은 교회가 우리 부산 제1성소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몇 가지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배 드릴 때는, 드리러 올 때는 복장을 좀 단정하게 하고 오셔야 돼요. 예, 시장바닥에 가는 것처럼 하고 오면 안 된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 교회에서는 가능해도 정말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서 여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좌를 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을 듣기 이 자리에 온다. 그 마음가짐이 그렇죠. 비싼 옷 입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예, 시장 가는 그런 스타일, 뭐 저희 야외 등산 가는 이런 스타일로 여기 오는 거 아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단정한 옷을 입고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도 옷 다 단정하게 이렇게 입히고 그게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면 아예 하나님은 속중심을 보신다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여기 딱 들어왔더니 야 완전 시당바닥이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아 들어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구나. 아, 이거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건 보통뿐이 아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져야 되는 거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냥 화장실도 깨끗하고 오늘 가보니까 깨끗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외부 사람들 딱 들어오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데구나 여기가. 음악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그렇지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다르고 아이들 인사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아이들 애국하는 것도 다르고 이 국가를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예배를 포함한 행위가 단정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그냥 마룻바닥에 뒤로 쓰러지고 깔깔대고 웃고 뭐 그냥 왔다 갔다 기차한다 그러고 뭐 돌아다니고 오순절 해가 뒤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추잡한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배는 말 그대로 가치 있는 분께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리는 거 안에 시간도 들어있고 희생도 그렇죠 재능의 희생도 들어있고 물질의 희생도 들어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걸 드리는 게 예배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찬송하고 같이 설교 듣고 같이 교제 나누고 같이 교육받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자라는 교회 그렇죠.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약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부산제일성소 침례교회 우리 여기 지금 사모님도 원로 사모님도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고 한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